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저희들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일깨워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이것이 밝혀질 때 30배 때로는 60배 100배로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더 삶 속에서 또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무지하고 섰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다섯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어떨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마귀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끝까지 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내가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그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걸 깨달아야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그 function 그들의 이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겁니다. 사도적인 콜링으로 혹은 그 선지자적인 콜링으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콜링으로 또는 목사나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펑션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 타이틀 때문에 나는 사도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목사고 해서 이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가, 어떤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각자 주셨어요. 보통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고 전도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지 우리야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Good news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나 혼자서 갖고 그러고서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딴 사람에게 나눠야죠. 저 사람도 지옥 가는데 저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function,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은 강단에 서는 사람대로 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는 대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셔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님의 펑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그 절차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런 콜링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의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퍼펙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특별히 그 13절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걸 하고 믿는 걸 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유니티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된다는 거예요. 이게 mature person, mature man. 그 장성한 항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장성한 사람의 그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과 그다음에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 13절에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믿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성품을 따라가서 그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정합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그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모두 다 지체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만 했었고 이런 각자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래서 그 몸을 자기 그 믿음에 자라게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그리고 우리가 내 있는 위치가 높거나 낮은 거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이 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자라는 모습이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저 사회인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자라는 모습이 훨씬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의 신체의 키가 그 피지컬한 그 이 키가 자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자라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의 몸이 있으면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이 몸의 지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팔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몸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각 분야의 그 사람들의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를 이루는 거다 이거죠. 여기 팔이 있으면 팔만 있는 게 아니라 팔 밑에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요. 왼쪽 손이 있고 오른쪽 손에 또 여기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또 있습니다. 각각 이 마디마디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이게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픕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일을 조금 하다가 이 손을 비었어요. 이게 손이 비면은 이게 여기만 살짝 비어서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게 힘들어요. 샤워할 때도 힘듭니다. 이것이 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에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질그릇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그 펑션에 따라서 이 쓰여지는 것이 다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계속 질그릇으로만 써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지 못했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그 우리의 영혼으로 심령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나는 여기에 내가 그냥 그 이름도 없이 구석에 박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하고 나하고의 이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내 심령이 깨끗해질 때 내 그 그릇이 정결해지고 죄가 없고 항상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13장의 그 사랑장인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좋아하던 것과 어른이 돼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닌 사람이 이 그 자기들의 그 인격을 보면, 신앙 인격을 보면은 아직도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그만큼 10년, 20년을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나면은 내가 전보다 훨씬 더 달라져야 되죠.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은 내 안과 겉이 다 같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 예, 우리가 그 악과 선을 구별할 때,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서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빨리 잘라서 버리는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을 제가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의 버릇을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초기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건 뭐 내 성격이야, 내 습성이야 하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킵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내 옛 습성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새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그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에 내 옛 사람을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주 작정으로 하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 옛날 세상을 따라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화를 아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덜 냅니다. 그 핫템퍼가 점점 슬로우다운이 돼요. 그리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그 참는 기간이 점점 더 이제 길어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장성하지 못하는가? 왜 항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일까? 왜 베이비 크리스천이 돼서 변하지 않을까? 답답한 그 모습을,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적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혼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의 사람. 내 육신에 내 자신의 그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도 나는 변화시키지 못해 하면서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다음에 내 욕심대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5절 6절 그다음에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 내 육신에, 육신이 뭡니까? 내 혼에, 내 그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이것만 따라가는 사람. 여기에 그 6절에 이거를 잘 생각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뭐가 달라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으로서 거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 똑같은 생각인데 내가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서 뭐 맛있는 게 세일하지? 그 맛있는 거 이거 찾아가는 거. 어디서 뭐, 옷을 얼마나 이게 좋은 거 세일하는데 거기 가야지? 하고 온통 생각이 내 그 의식주를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 내 의식주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나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생각을 잘라야 돼요. 생각을. 머리를 흔들어서 저런 내 생각은 떨어져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내 혼의 사람, 내 믿기 전에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계속 성숙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의 속임을 당해서 육의 사람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분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내 그 믿음보다는 오히려 불신이 훨씬 더 클 때, 특별히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 또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더 강하게 내우면서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꼭 고집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단적인 요소들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훈련 받은 거, 이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로 외가지고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다른 데 부분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듣질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기네들이 그 악한 영의 미혹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만을 고집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베이비 크리스천.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제일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몰몬들이 하는 게 뭐야? 두 사람씩 항상 짝지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잖아요. 옷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서 다닙니다. 자기네들이 제일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에게 이게 그 이단에 영의 눈이 가려서 분별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 열매들이 결국은 드디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천국의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탐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죠. 천국.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리고 참고 그리고 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세상의 욕심이 훨씬 더 커서 그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 삶은 그냥 옛날 삶, 믿기 전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팔복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꾸 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프라이오리티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이것의 전체 전부 다 맥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예수님과의 관계는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 믿고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으로 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질 못합니다. 베이비 크리스천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넘어가 버려. 시험 들면 그대로 아이고 가슴 아파. 아이고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정이 힘들된 얘기, 감정 컨트롤 하기가 힘들된 얘기죠. 그것은 자기 육의 사람이 너무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더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다 체험을 하시죠? 경험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다 간증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순종하고 따라하지 못해요.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하는 것이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또 하나 우리 그 베이비 크리스천들 성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말씀과 기도 하면서 진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그대로 흰 거에다가 까만 글씨밖에는 안 돼요. 스토리북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자꾸 나에게 생각이 나게 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 전에도 공부했었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특징이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차이가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다 실족하기도 했어요. 똑같이 다 졸았습니다. 똑같이 다 잤어요. 그런데 엑스트라 오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씨름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과 기도 중요하지 말씀과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말로만 사랑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늘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늘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안 돼. 나는, 해도, 뭐, 항상,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도 그대로 내게 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팔자를,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위 그 믿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 그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에게 가는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서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운명이 이 데스티네이션이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피니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유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내가 가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그다음에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프고 내가 항상 그 불행하거든 여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거꾸로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덕으로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을 섬기길 원해요. 신을. 불교 믿는 사람들은 계속 목탁 두드리고 거기서 나에게 어떤 그 좋은 일이 나타나길 계속 기도하죠. 요번에 그 어디에? 저 메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그 메카 거길 가서 돌아야 된다고 해서 그 열심 때문에 가서 돌다가 뭐 700명인가 1000명이 그 밑에 깔려서 죽었다라고 그래. 참 그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그 무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깨뜨리시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지금 옛날 그 허든 방법으로 바벨로니안 그 워십 이 방법을 따라서 계속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지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옛날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빨리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주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 성령을 주시면은 사람마다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요하게 비둘기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장창창창 하고서 그냥 다 완전히 흔들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들이고 여러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문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끝을 얼마나 잘 맺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 이게 중간에 가다가 이게 그냥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알루미늄 냄비처럼 그냥 금방 뜨거웠다가 쫙 식어지고 그러고서 다시 또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안 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면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제 내가 그 좁은 길 끝까지 가서 내가 잘 이 그 경주를 그 마라톤의 경주를 잘 마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님 이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주님을 감사해서 사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하는데 사탄이 이걸 자꾸 옆에서 부추깁니다. 너 옛날 내 친구들 있지? 예, 그 노래방 댕기기 좋아하는 친구들 자꾸 부르는데 또 전화해라. 또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 있지? 술집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 있지? 다 연락해라. 만나라. 자꾸 계속 그런 프로포지션들 이런 템테이션들이 옵니다. 유혹들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 이것은 내가 잘라야 돼요. 내가 이것을 노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가자 그러면 또 끌려가고 또 마음이 약해서 그죠 오라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쫓아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면 거기를 향해서 내가 전에 즐기던 걸 자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잘라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내가 우유부단해서 아유 나는 뭐 원래가 사람이 그래서 알 수 없어.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귀신들이 그걸 붙잡고서 내 옛날 그 나의 성격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자꾸 계속 악한 영들이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내 감정을 부추기게 해서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절대 여기에 그 영적 싸움에 지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혼과 육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여기 다 기도가 다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내가 영으로 그만큼 채워져야 돼요.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또 찬양을 같이 우리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여기에 하나라도 이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내가 여기서 고쳐서 돌이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쁜 점을 자르고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타고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원래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그걸 운명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집니다. 저요. 나를 그렇게 만들으신 것이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질질 코가 끼어가지고 밀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내 옛 생각으로 옛 생각이 얼마나 그게 편하고 좋았니? 그거 과거가 아름답지 않니? 그래서 그 메모리를 자꾸 미화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우리의 그 인간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이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편하고 쉽고 그리고 넉넉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찾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것만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건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거길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욥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을 중간에 내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 대신 생명은 네가 다치지 마라. 생명은 나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면서 욥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은 너무 사실 힘들죠. 사실 누구도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연단이 오고 그다음에 이 몸이 아프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내 몸이 엄청나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내 주위에서 가정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그 관계 속이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에서 그 직장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기서 찾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산이 후산은 그 heir 그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겁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산이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위의 상황에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나 혼자만 붙들고 참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그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 이걸 허락하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이 시험 기간이 이 연단의 기간이 언젠간 끝나겠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우리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군대의 그 생활이 쉽지가 않죠.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군대에 나가서 한창 젊은 나이에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다음에 논산 훈련소에서 유니폼 이렇게 보면 다 고놈들이 고놈들이 다 똑같아요. 집에서는 뭐 전부 다 뭐 외아들이고 맏아들이고 하고서 야단인데 그런데 와서 전부 다 머리 빡빡 깎은 거 쫙 앉혀놓고 나서 차려하면 전부 다 차려오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자기보다도 뭐 며칠 더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콩나물 대가리 내가 너보다 얼마나 많이 더 먹는 줄 알아 하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겁니다. 기합막주요. 그러면 아니겁죠. 이거 참 형편없는 놈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평생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혹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내 감정이 폭발해서 나중에 가서 무기고에 가서 수류탄 들고 그다음에 총 들고 가서 상사 쏴주고 자기도 죽고 하는 일들이 요즘 가끔 신문에 나지 않아요. 이게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참자. 이제는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시집살이 할 경우에 이거는 맵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그 시댁에 대한 신의에 대한 밉고 어렵고 그다음에 그 인간 관계에서 정말 아주 가슴을 비수를 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가 있고 내가 참으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그러한 내 그 삶에 내 그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가 예, 그 인간 관계에서 가장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 서로의 그 불신, 서로의 그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그다음에 악해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 얼굴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인간들의 예, 이 사회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강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에게 그 핍박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그다음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맹수들을 풀어서 다 잡아먹게 하고 그다음에 불을 살려서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그 잔악성에도 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죽었죠. 우리 노래 영화 보지 않았어요? 코바디스에서 그 무슨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 인내와 이러한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이거 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보다도 북한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숨어 있는 그 크리스천들, 아니면 저 중동에 있는 그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 복을 구합니다. 이 복이 뭐냐?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복이 과연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될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식들이 거기 오는가? 그 다음에 내 온 가족들이 거기 올 수 있는가? 또 아니면 내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생각이 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지경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내가 장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편안하게 온 평생을 산다면은 그 믿음은 항상 이 베이비 더 크리스천에, 다이퍼 크리스천에 기저귀 차고 있다가 계속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혹시 구원은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상급은 없습니다. 저 구석에서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그 스토리 있죠. 그런 모습으로 아마 들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성격에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나는 항상 나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의로운 제사장이나 의로운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나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나는 지킬 걸 다 지키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자기의 의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오히려 저 뒤에서 세리와 그다음에 거기에 그 창기들은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고 그다음에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겸손한 자들, 이 낮아진 자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항상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더 원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다 풍성했더니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유혹이고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악한 자가 너다라고 했더니 그때 그 깨달음이 와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옆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었었죠. 그 시편 51편이 다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또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그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맹숭맹숭할 때, 냉랭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빨리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오세요.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자꾸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그 인정을 받고 그래서 바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데 내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전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 지금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라고 얼마나 자기 PR들을 합니까? 대통령이 그러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들이 그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얼마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목사님들, 그 다음에 찬양 리더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역장들,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나를 알아주기 대신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아멘? 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은 저러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위치가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루시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역하다가 쫓겨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싹 들어버려. 귀신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에서 나는 알지 못하는데 계속 지금 나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스스로 속고 있어.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악한 영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딴 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쉽고 편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하는 사람. 이거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쉽고 편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하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닫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의 이 모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겸손한 자가 결국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험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높은 위치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베푸는 어떤 보상이나 돈 때문에 자기 그 밑에서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하지만은 언젠가 이제 그 사람이 여길 떠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그러고 떠납니다. 이것이 인간 그 사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남을 높이고 그다음에 내 자신이 더 숨겨지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없어지면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엎드려도 언젠가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 사람은 참 말이 없고 그리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여기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알라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인가.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내 스스로 어려운 것을 택해서 내가 희생해가면서 남들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산다면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알아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는 또 하나는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 이거는 좋은 글귀를 해서 벽에다가 써붙이기만 좋아하지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건 허지 않아죠.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제 사회에서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기만 하고 그리고 다 붙여놓기만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다음에 아픔을 겪으시고 하면서 갔으면은 나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서로 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손해보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특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경우에, 내 위치는, 내 그 반응은,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리너하고, 그 다음에 사노스에 들려서, 짧지만은, 아주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믿고 좋은 그 파트너십으로 시작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상대방이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고 그냥 돈 다 떼먹고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합니다. 너무 막 속이 쓰리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정말 믿고 좀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 하다가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오래오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그 성경에 비춰보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예,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독이 나에게 와요. 그 독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숨도 못 쉬게 꼼짝도 못하게 그냥 침대에 들어놓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냥 말로만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빨리 찾고 거기서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영호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 사는 곳에서, 이제 있던 그 에피소드를 적은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두 페이지 되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 게다가 이웃 동네는 워낙 불교가 지배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 집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잔뜩 화가 나서 목에는 핏대가 서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고 누구라도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나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화가 나도 꼭 참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옆집 인간은 해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씩씩거렸다. 우선 그를 진정시키는 일이 급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십시오. 양 씨는 깊이 숨을 몰아쉰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당연히 배상해야지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저도 손해는 배상해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옆집 부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데요? 글쎄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를 전부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양 씨는 다시 화가 치밀어서 오르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양 씨는 씩씩거리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말이 초신자 양 씨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양 씨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났지만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지요. 그는 돌아갔다. 양 씨는 정말로 한마디 불평 없이 돼지 다섯 마리를 전부 옆집에 다 주워버렸다. 동네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 양 씨가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양 씨를 비웃었지만 그 중에는 양 씨의 태도를 보고 사뭇 진지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은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무잎이 곱게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날 밤에 양 씨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실상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의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 황소 일곱 마리가 우리 집에 밭에 들어와서 실컷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걸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에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처음 같아서는 그 황소 일곱 마리를 다 냅다 끌고 오고 싶었지요. 하지만은 목사님께서 먼저 여쭤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지요? 그렇죠? 돼지 다섯 마리에 황소 일곱 마리라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씨의 얼굴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으마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 씨의 얼굴이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는 올 때와는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저녁 양 씨는 또 한 번 신이 나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아흔 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번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니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다 합해서 90마리를 모두 다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양 씨는 예기치 않은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나에게 뛰어온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별 인간의 이러한 많은 돼지를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굉장하지만은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를 먹인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던 양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십시오. 절대 바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참고 그다음에 양보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다 성숙하게 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어려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지만은 이제는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이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